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뉴스 통. 10월 1일 금요일 뉴스통 문을 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전태우입니다. 오늘과 다음 주 월요일에만 신진 진행자 대신 맡게 됐습니다. 김정은 총비서는 통신선을 복원하겠다면서도 남한 당국의 자세를 비난했고 군사행동도 계속할 것임을 시사했었는데요. 어제 또 새로 개발한 반항공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반항공미사일은 지대공 미사일로 추정이 되는데 이 군사 전문가들에 의하면 북한이 최근에 발사하고 있는 미사일들은 사실 그렇게 성능이 파괴적인 건 아니라고 합니다. 미국에서도 그렇게 본다고 했고요. 이 남북관계 개선 조치와 미사일 발사와 같은 군사 행동을 동시에 추진하는 이 두 갈래 전술을 통해 남북관계 진전을 바라는 남한 정부가 북한의 비판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도록 하는 동시에 이 미국을 직접 자극하지 않는 저강도 도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계속하고 있는 북한의 속내가 뭔지는 알겠는데 이런 전술은 북한에 그렇게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발 하루속히 획기적으로 좀 바뀐 태도를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그게 북한에게도 이득이라는 걸 북한 당국도 잘 알고 있을 텐데 말이죠. 금요일에도 변함없이 오늘의 순위 뉴스 7 전해드리고요. 북한의 생생한 소식 전해드리는 지금 북한은 시간도 함께합니다. 오늘 더 깊은 뉴스 시간에는 세계적인 문제까지로도 번질 수 있다는 최근 중국의 전력난 문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거고요. 금요일에 뉴스로 본 세상은 온갖 신기술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뉴스 신세계 코너로 함께합니다. 도움되는 생활정보, 날씨, 기름값, 금값 및 은값, 환율도 알려드리고요. 자, 그럼 오늘의 순위 뉴스 7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순위 뉴스 7. 오늘의 가장 뜨거운 뉴스 7위부터 1위까지를 전해드립니다. 7위 뉴스입니다. 한국 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백신 접종 완료율이 인구 대비 50%를 넘겼습니다. 1일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에 따르면 전날 새로 1차 접종을 받은 사람은 총 34만 3,752명, 백신별로 정해진 권고 횟수를 모두 맞은 사람은 총 54만 1,14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로써 2차 접종까지 모두 마친 사람은 총 2,571만 3,009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는 전체 인구의 50.1% 수준이며 18세 이상 인구를 기준으로 하면 58.2% 수준에 이릅니다. 6위 뉴스입니다.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으면서 동영상 제공 사이트 넷플릭스 주가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현지 시간 30일 뉴욕 증권 거래소에서 넷플릭스는 전날보다 1.88% 오른 610.34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최근 10년물 미 국채 금리 급등으로 대형 기술주들이 대부분 하락하는 가운데 넷플릭스는 이번 주 들어 3% 이상의 주간 상승률을 찍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끈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 제작 영상에 대한 기대감을 높인 것이 사상 최고가 기록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서 5위 뉴스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현지 시간 30일로 예정된 북한 미사일 발사에 관한 비공개 회의를 하루 뒤인 10월 1일로 연기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북한이 지난 28일 자강도 용림군 도양리에서 새로 개발한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 8형의 시험 발사를 진행했다고 발표한 직후 미국, 영국, 불란서의 요청으로 소집됐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이 사안에 대해 검토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회의를 하루 늦춰달라고 요구했다고 한 외교관이 AFP에 전했습니다. 다음 4위 뉴스입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가 공식적으로 한국 가전제품 수입 금지령을 내렸다고 관영통신들이 현지 시간 30일 보도했습니다. 아야톨라 세이드 알리 하메네이는 최근 대통령실과 산업광물통상부에 서한을 보내 이란산 제품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 가전 완제품을 수입하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최고 지도자실은 서한에서 한국 기업 두 곳이 생산한 가전제품을 수입한다면 국내 전자제품 기업이 모두 파산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한에서 최고 지도자는 기업명을 명시하진 않았지만 한국 기업 두 곳은 삼성전자와 LG전자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3위 뉴스입니다. 전력난을 겪고 있는 중국이 서해와 가까운 보아이에서 대형 석유 가스전을 발견했습니다. 30일 중국 매체 CCTV에 따르면 국유 기업인 중국 해양석유는 최근 텐진에서 약 245km 떨어진 보하이 남부 해역에서 석유 가스전 건리 10-1을 찾아냈습니다. 유전의 평균 수심은 약 15.7m며 자연자원부 조사 결과 1억 톤이 넘는 원유가 매장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르면 2025년부터 채굴이 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오늘의 2위 뉴스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0월 초부터 남북통신연락선을 복원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북한은 1일 오전 현재 남측의 통화 시도에 응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날 북한이 오전 9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채널을 통한 개시 통화 시도에 응답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군 관계자도 북한이 이날 동서해 지구 군통신선 정기 통화에 응답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10월 초부터 관계 악화로 단절시켰던 북남통신연락선들을 다시 복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위 뉴스입니다. 북한이 지난달 30일 신형 반항공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1일 국방과학원은 9월 30일 새로 개발한 반항공미사일의 종합적 전투 성능과 함께 발사대, 탐지기, 전투종합지휘차의 운용 실용성을 확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시험 발사를 진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의 이번 발사는 지난달 28일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 이후 이틀 만입니다. 시험 발사는 박정천 당 비서가 국방과학연구 부문 간부들과 함께 참관했으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참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순위 뉴스 7 전태우였습니다.
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통일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뉴스통을 듣고 계십니다.
네, 북한의 현재 상황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지금 북한은 시간입니다. 양정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준비하신 소식은 어떤 건가요?
네, 북한 당국이 코로나 바이러스 차단을 위해 해상 조업을 엄격히 통제하면서 어민들의 불만이 고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에는 참다 못한 어민들이 중앙기관에 조업 재개를 요청했다고 하는데요. 데일리엔케이 북한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수산성 하부 조직에 소속된 일부 어민들이 일시적으로라도 조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해달라고 중앙기관에 요청을 했지만 최소한 올 연말까지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조업 활동을 재개할 수 없다 이런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현재 북한은 코로나 사태 이후 이 지상,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을 완전히 봉쇄하는 초특급 방역을 펼치고 있는데요. 해상에서의 조업 통제가 장기화되면서 현지 어민들이 고통도 커지고 있다는 거군요.
네, 지난해 1월에 국경을 봉쇄한 이후 북한 당국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입될 것을 우려해서 북중 접경 지역 해상은 물론이고 동해까지 어민들의 어업 활동을 중단시켰는데요. 지난해에는 어족 자원이 그러면서 풍부해지자 중국 어선들이 북한 영해까지 침입을 해서 물고기를 싹쓸이해가는 상황도 벌어졌었습니다.
네.
소식통은 조업 통제가 장기화되면서 물고기가 차고 넘치고 조개가 너무 많아 썩어 나가는데도 이를 잡을 수가 없으니 답답한 상황이라며 오죽하면 상부에 이런 요청을 했겠냐고 말했습니다.
네, 그럼 지금도 이 중국의 어선들이 북한 영해에서 조업 활동을 하고 있나요?
북한은 일부 해상 지역의 조업권을 중국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외화벌이를 해왔거든요.
네.
하지만 최근에는 조업권을 임대했던 지역에 대해서도 중국 선박이 침입하거나 조업하지 못하도록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국 어선들이 북한 해역에서 조업을 할 때 단순히 어업 활동만 하는 게 아니라 북한 주민들과 해상 밀무역도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입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네, 북한이 주요 외화 벌이 수단까지 포기하면서까지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중국 어선들이 북한 영해를 침범해서 불법으로 조업하는 일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요?
네, 북한 어장의 어족 자원이 풍부해지자 중국 어선들이 단속을 피해서 북한 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소식통은 최근에도 중국 어선들이 바다에 들어와 물고기를 잡아들이고 있다면서 단속을 피해 속도가 빠른 배를 이용하기 때문에 발각돼도 북한의 경비정이 따라가지 못할 때가 많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네.
이와 관련 북한 당국이 자국 영해 내에서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을 단속하기 위해 총격을 가하는 일까지 일어나고 있는데요. 소시통은 조선 바다의 수산 자원이 넘쳐나는 상황이어서 몇 시간만 조업을 해도 큰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인들이 목숨을 걸고라도 북한 영해로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고기가 굉장히 많이 잡히고 있나 봅니다. 한국 어민들도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 문제로 피해를 입었는데 좀 북한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지 않은가 싶은데요. 중국 정부가 이 사태를 막기 위해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다음 소식 어떤 소식인가요?
네, 북한 당국이 최근 주민들의 식량 구매 시 외화 사용을 허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함경북도 소식통은 최근에 국가시장 판매소에서 식량을 살 때에 외화를 사용해도 된다 이런 지시가 하달됐다며 이에 따라 회령시의 곳곳에 설치된 국가시장 판매소에서는 비로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기도 했었다고 전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코로나 사태로 경제난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당국이 외화 흡수 전략에 나선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외화 사용은 중국 화폐인 인민폐 사용만 가능한 건가요?
소식통에 따르면 당국에서 이번 지시를 하달할 때 지역별 특성에 맞는 외화를 사용해도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평양 같은 내륙 지역에서는 달러가 또 한북이나 양강도, 평안북도 등 북중 접경 지역은 위안화가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주민들의 편의를 최대한 보장해주면서 가능한 많은 외화를 확보하겠다는 의지가 좀 읽혀지는 대목인데요. 실제로 이달 중순에 공화국 창건일을 맞아 세대당 10일치의 식량을 공급하면서 이 회령시에서는 중국 돈 사용도 가능하고 국돈으로 사는 것보다도 이익이다 이런 선전도 진행했다고 합니다.
네, 그럼 외화로 식량을 구입하면 좀 어느 정도 이득을 볼 수 있나요?
네, 회령시에서는 외화로 식량을 공급받을 때 쌀 1kg당 중국 돈 4원 55전으로 판매됐다고 하는데요. 지난 12일 기준 중국 위안화 환율로 계산을 해보면 3,190원의 식량을 구매할 수 있었던 겁니다.
네.
이는 실제로 내화로 구매했을 때 북한 돈으로 구매를 할 경우는 1kg에 4,000원 줘야 됐거든요.
네.
이보다 한 800원 정도 가격이 싼 거죠.
네.
이에 따라서 당시 중국 돈으로 식량을 구매하려는 주민들이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저렴하게 쌀을 공급받을 수 있는 거고 당국 입장에서는 뭐 다소 좀 손해를 보더라도 외화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거래가 활성화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하지만 당국에서는 외화를 통한 상거래 자체는 여전히 철저히 금지하는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외화 유통 자체를 활성화시키기보다 흡수 전략에 더 집중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가 됐든 북한 인민들이 좀 더 살만해지기만 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양장 기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열어가겠습니다. 이제는 멤버들이 군대를 다녀온 남성 아이돌 그룹을 일컫는 군필돌이라고 해도 좋을 B2B가 올해 따끈하게 발표한 노래인데요. 아웃사이더 들어보시죠. 깊은 닭 속 랠리 트러블 칙칙탕 데이 바이 데이 세계 뉴스나 이슈, 역사나 다양한 정보를 더 깊이 있고 흥미롭게 풀어보는 더 깊은 뉴스 시간입니다. 최유한 평론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최유한입니다.
네, 요즘 중국의 전력난 문제가 세계적인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중국의 전력난은 이 중국 자체 산업 생산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이 생산 공급망에도 타격을 가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문제라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부터 좀 짚어주시죠.
예, 중국의 여러 매체들에 따르면 최근 광둥성, 저장성, 장쑤성, 라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 등 중국의 10여 개 성에서 산업용 전기의 제한 공급이 이루어지면서 많은 공장의 가동이 전면 중단되거나 조업시간이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에서 경제가 가장 발전한 동남부 연안의 지역인 광둥성, 저장성, 장쑤성 이 세 개 성만 합쳐도 중국 전체 경제에서 거의 3분의 2를 차지하거든요.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중국 국가전력망공사 상하이 지사가 지난 27일부터 10월 3일까지 특정 시기 특정 지역에서 정전을 한다 이렇게 공지하면서부터 중국 최대의 경제도시 상하이에서도 전력의 제한 공급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네.
산업용뿐만 아니라 가정용 전기까지 끊어지면서 사태가 크게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로등, 교통신호등이 종종 꺼지는 바람에 굉장히 혼란스럽다라고 합니다.
네, 정전이 정전이 아니네요.
정말 정신이 없어요.
네.
전력 사정이 열악한 헤이룽장성의 하얼빈에서는 신선식품을 파는 상점을 제외하고는 오후 4시까지만 영업이 허용된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걸로 보이는데요.
예.
사실 이게 상식적으로는 좀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이 전력 공급 제한의 여파가 거의 전 산업 생산 분야에 미치는 사건일 걸로 좀 보이는데요.
예.
네.
그 전력 공급 제한 여파는 정말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대형 제철소, 알루미늄 정련 공장에서 시작해서 이제는 섬유, 식품 등 거의 전업종으로 확대된 상태입니다.
네.
일상적인 시민들의 생활에도 타격이 되는 상황이니까 이건 정말 심각하다 할 수 있고요. 특히 중국에 진출한 한국의 기업들도 전력 공급 부족으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보고 있습니다.
네.
장쑤성에 진출한 한국의 세계적인 제철 기업인 포스코 스테인리스 제조 공장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사례인데요. 여기 전력 공급이 끊기는 바람에 10월 초 정상화를 기대하면서 주요 라인 가동 중단에 들어갔다라고 하고요. 한국의 유명한 제과 기업인 오리온 공장,
네.
여기 옛 이름 봉천, 랴오닝성 선양에 지어져 있거든요. 당국의 통보에 따라 이달 말까지 가동을 중단시키기로 했다고 합니다.
네, 이 중국의 전력난이 한국 기업들도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보고 있군요.
예.
굉장히 걱정인데, 그런데 이 전력 중단 조치가 미리 예고된 수순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국에서 이렇게 통보되는 부분이 있지만 대부분은 예고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네.
중국의 동북 삼성 지역인 지린, 랴오닝, 헤이룽장성 일대에서는 최근 일부 산업용 전기 공급이 제한된 수준을 넘어서 갑작스러운 정전 사태로 가정용 전기 끊기고 도로의 가로등, 교통신호등, 자동차 운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거 꺼지면 얼마나 황당합니까?
황당하죠.
주민들이 동요하는 가운데 지린성 당국은 한진 성장 주제로 긴급 대체 회의를 열고 전력을 다해서 석탄 전력 공급을 보장해서 민생과 경제 발전에 마지노선을 지켜야 한다. 강조는 했는데
네.
지켜지는 것하고는 별개죠.
네.
또 다른 지역도 대규모 대정전 방지를 위해서 산업용 전기 외에 일반 전기 공급을 제한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요. 광둥성 에너지국과 광둥전력망공사는 지난 26일 공동으로 3층 이하 승강기 운행 제한, 실내 냉방 온도 26도 미만 유지 등등의 내용을 포함한 전기 절약 캠페인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 좀 그래도 조치를 취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네요.
네.
네. 그런데 이 중국은 일반적으로 좀 전력 공급이 부족할 때 대규모 산업 사용자에게 먼저 소비를 줄이라고 요구를 한다면서요?
예, 따라서 이번 전력 부족 사태 여파가 민심의 이반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러니까 그 가정 전력 공급 제한까지 미치기 시작한 건 정말 현재 직면한 전력 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네.
중국 매체들은 광둥성의 광저우가 전기 절약을 위해 오늘 1일부터 7일 올해 국경절 연휴에 조명쇼를 하지 않기로 했다.
네, 굉장히 이례적이네요.
예,
네.
이 보도가 나왔습니다. 국경절 때 그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조명 네. 비치는 게. 그리고 선전시는 대규모 조명쇼를 생략한 채 야경용 조명만 짧은 시간 동안 밝히고 가로수 조명을 모두 끄기로 했다. 이런 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언론들의 반응이 좀 궁금합니다. 현재 언론들은 그런 사태의 원인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첫 번째로는 발전용 석탄 가격이 연초 대비 50% 상승하면서 일부 화력발전소의 가동이 중단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중국의 전력 생산은 작년에 대비해서 11.3% 증가했는데 석탄 생산은 같은 기간 4.4% 그쳤다.
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석탄 공급 부족은 이 오스트레일리아와의 외교 갈등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스트레일리아가 코로나19 기원조사를 중국에 촉구하고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안보 파트너십인 이 오커스 동맹에 가입을 하자 이에 발끈한 중국 정부가 오스트레일리아산 물품에 대한 수입 중단 조치를 취했는데 여기에 석탄이 들어간 거예요.
아, 네.
이 일로 중국 의존도가 그 큰 호주도 경제 타격을 입지만 중국이 입은 타격은 그보다 더 크고 심각하다.
네.
중국은 석탄 수의 절반 정도를 호주에 의존해 왔습니다.
네, 이 오스트레일리아에게 이 석탄을 이 수입을 한다는 게 조금 저는 좀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사실 이 중국 자체 역량으로 석탄을 채굴하면 되지 않나요?
2016년 초 중국은 석탄 생산을 줄이기 시작했고
네.
이것은 수요와 공급 사이에 상당한 격차를 초래했습니다. 과잉 채굴로 인해 사용 가능한 광산의 수도 감소했고요. 중국 석탄 생산량의 3분의 1이 있는 내몽골의 석탄 생산도 중단됐습니다.
그렇군요.
예를 들어서 산시성의 석탄은 얕은 층에 있고 채굴하기 쉽고 품질도 좋았지만 지금은 석탄이 더 깊은 층에 있고 다 빼먹었다는 거예요.
네.
자원이 매우 부족해서 채굴하기도 어렵고 품질도 그리 좋지 않다라고 해요.
네.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들 모두 현재 중국의 석탄 위기에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석탄 공급 차질,
예.
이 가격의 상승과 일부 화력 발전의 중단이 이 전력난의 첫 번째 이유인 걸로 보입니다.
네, 예, 맞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유는 뭔가요?
둘째 원인은 중국 정부가 에너지 과소비 산업에 대해 전력 공급 제한을 실시한 영향 때문입니다.
네.
여러 원인 중에 2060년까지 탄소 중립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려는 이 시진핑 국가주석의 의지가 이번 전력난의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합니다.
네.
중국 내에서는 이런 얘기는 하지 않죠. 중국은 주로 건설과 제조업의 호황 덕분에 대유행의 침체에서 벗어났고요. 하지만 부동산 프로젝트와 공장 운영을 위해서는 더 많은 양의 전력을 필요로 하고 이는 또 엄청난 양의 석탄을 필요로 하게 되는데 탄소 중립은 점점 더 어렵게 만드는 거죠.
네.
지난 8월에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거의 모든 주요 중국 지방정부를 소집해서 남은 기간 동안 에너지 소비와 강도를 억제하거나 감시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광둥성, 저장성, 장쑤성 등 20개 성은 8월 중순부터 전력을 줄여가면서 최근 몇 주 동안 전기요금 부과 조치를 실시했고
네.
공장들은 전력 부족과 에너지 탄소 감축 목표를 달성하라는 정부의 명령 때문에 가동을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국가가 하라니까 뭐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네, 중국은 그렇습니다.
네, 이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것은 뭐 사실 지구 환경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일이긴 합니다. 근데 뭔가 이 모양새가 굉장히 억지로 하는 모양새로 보여요. 네, 좀 더 사실 이 상식적이고 좀 체계적인 과정을 밟아야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싶은데. 이 국가의 목표라면서 어떻게 보면 좀 강제적으로 몰아치고 있는 거군요.
그런 셈이죠. 황구시보는 지난 27일 북동부 3개성에서 예상치 못한 정전 사태가 발생했고
네.
헤이룽장성, 지린성, 라오닝성에서는 전력난으로 사람들의 일상과 사업 운영에 큰 지장을 초래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승강기를 타다가 정전으로 갇힌 주민들이 있고 라오양에서는 한 철강 가공업체에서 갑자기 전력이 끊겨서 설비가 멈추면서 가스가 누출된 사고도 있었어요.
네.
산업과 해운 중심지인 남부 광둥성에서도 전력 부족 사태가 발생하면서 하여튼 한마디로 중국 전체가 모두 다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네, 뭐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 아닌가 싶은데
예.
이제 말씀하신 게 이제 첫 번째 이유는 석탄 공급 차질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이제 탄소 중립 목표를 실현하려는 이 시진핑 국가주석의 의지라고 또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
자, 그럼 혹시 세 번째 이유도 있습니까?
예, 세 번째 이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네.
중국 당국이 대거 확충했던 수력과 풍력 등 친환경 전력 공급원에 문제가 있어요.
네.
라오닝성의 갑작스런 전력 공급 중단 사태는 바람의 영향으로 풍력 발전량이 갑자기 크게 준 것도 원인으로 꼽힙니다.
아, 네.
바람이 안 불었어요, 갑자기.
네, 하늘도 안
발전이 안 되는 겁니다.
네.
중국은 윈난, 쓰촨 등 남서부의 수력발전소를 건설해서 이 전기로 광둥 등 해안 경제 중심지에 전력을 공급해 왔는데 항수량이 적은 거예요.
네.
어쩌란 말입니까? 결국 발전량이 줄어들면서 전력난이 심화됐다. 네.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네.
바람도 불지 않고 강수량도 적어서 또 네. 이것도 세 번째 이유가 될 수 있군요.
네.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는 그런 원인들은 좀 표면적인 이유고 근본적인 이유가 또 따로 있다고 하던데요.
중국사의 특징 때문이라 말씀드릴 수 있고 매우 특이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게요. 현재 중국의 화력발전 사업자들은 1990년대 말, 2000년대 초 중국이 개혁개방하면서 본격적으로 공업화가 진행됐죠.
네.
이때 전력의 부족을 느낀 중국 당국이 키운 민간 자본가들입니다.
네.
중국 당국은 전력을 추가로 생산해야 되는데 국가가 주도하는 전력 생산은 여력이 없었어요. 왜? 수력이나 원자력 짓고 있었거든요.
네.
결국 그 역할을 석탄 화력발전소를 중심으로 한 민영발전소가 맡았습니다.
네.
즉 이전엔 수력발전이 주가 되었던 전기 공급 체계가 급격하게 화력발전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이윤을 남겨야 하는 민영발전 사업자들은 값싼 석탄을 구해서 전기를 생산했고 그러다 보니까 대기오염의 문제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심각해졌지만 일단 산업발전의 명분으로 덮고 넘어갔던 겁니다.
네. 그러면은 이게 중국발 미세먼지니 스모그와 같은 이런 대기오염 문제가 심각하게 된 것도 이 중에 하나의 이유가 되겠군요.
맞습니다.
네.
네, 맞아요. 일단 급하게 전기를 공급하게 됐고 산업은 발전했는데 문제는 비효율이라는 거죠.
네.
수력발전소 옆에 화력발전소를 짓는 시기에 이 중구난방이 되기도 하고
네.
근데 중국의 땅땅이 워낙 크니까 이 중앙에서 전체를 통합해서 체계하는 것이 어려웠어요. 이런 상황에서 시진핑이 집권합니다.
네.
시진핑은 집권하고 나서 이 비효율을 바꾸기 위해서 전력망 공사를 따로 합니다. 새로 했어요.
네.
그러니까 발전 사업자 말고 국가에서 이렇게 진행하는 전력 공급 사업자를 따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전력 공급 사업자는 공산당에서 책임지고 공급을 하게 하는 공공기업입니다.
네.
자, 시진핑은 이들 민간 화력발전소를 싹 밀어내고 친환경 발전이나 LNG 발전소로 바꾸고 싶어 했습니다.
네.
중국이 기후변화 협약 가입국이자 2060년까지 탄소 발생 제로를 선언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거고요. 게다가 시진핑의 최대 정치적 경쟁자인 상하이 방을 쓸어버릴 기회이기 때문에
네. 정치까지 개입이 되는군요.
네. 이 난리를 일으키면서
네.
민간 사업자들과도 협상도 중단하고 전기 공급이 중단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네.
단순히 석탄 부족하고 뭐 조건이 뭐 문제고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이 뒷배경에는
네.
이러한 문제도 있었던 겁니다.
네, 이게 좀 쉽게 풀 수는 없는 그런 문제인 것 같은데
네.
이번 중국의 전력난 사태로 인한 영향 굉장히 크겠죠?
예, 네. 먼저 중국 경제 성장 둔화로 이어지고요. 나아가 세계 공급망에도 부담을 주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네.
중국 당국의 고강도 민영 기업 규제, 코로나19 재확산, 원재료값 급등, 반도체 품귀 등 산업사슬 병목 현상 등의 여파 속에서 최근 중국 경기는 급속히 둔화 중입니다. 왜냐하면 그전 올해 1분기에는 뭐 십몇 퍼센트씩 성장하다가 2분기부터 확 꺾였어요.
네.
세계 경제에 큰 타격을 입혔던 과거의 리먼 브로더스 사태급의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로 전 세계의 투자자들을 바짝 긴장시킨 최근 중국의 형다 사태보다 이번 중국의 전력난 사태가 훨씬 더 심각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세계 경제에 끼칠 실질적 여파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 상황은 당분간 계속될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뉴스를 추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건 좋은데 이 중국과 세계의 부담이 덜 되는 방향으로 좀 잘 해나가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전기 공급이 제대로 안 돼서 승강기 안에 갇히거나 말씀하신 큰 사고가 이렇게 난다면은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예.
네, 이 중국의 전력난이 향후 중국과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면밀하게 주시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혜령 씨는 2003년에 데뷔한 가수인데요. 슈가맨에서도 소개됐던 혜령 씨의 대표곡 슬픔을 참는 세 가지 방법은 후배 가수들이 부르거나 혜령 씨와의 공동작업으로 리메이크 곡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혜령 씨의 슬픔을 참는 세 가지 방법 들어보시죠.
다채로운 뉴스를 더 즐겁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로 본 세상.
네, 금요일에 뉴스로 본 세상은 이 세상의 온갖 신기하고도 새로운 신기술 이야기를 흥미롭게 전해드리는 시간이죠. 뉴스 신세계로 함께합니다. 오늘은 양정화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신세계 신기술 소식 가지고 오셨나요?
네, 정보 통신 기술이 융합되고 복합되는 시대가 도래하면서 현실과 가상의 경계가 빠르게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네.
기술 구현 방식에 따라서 현실과 가상을 구분짓는 용어도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가상 현실인 VR, 증강 현실인 AR, 혼합 현실인 MR, 그리고 확장 현실인 XR이란 말까지 생겨났습니다.
굉장히 많은 말들이 생겨났네요.
네, 용어가 점점 늘어나면서 헷갈리실 만도 한데요. 네. 이런 복잡함을 단번에 해결해주는 용어가 최근에 생겨났습니다. 오늘은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혼합현실 모두를 아우르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XR 기술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동안 다뤄왔던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을 모두 아우르는 용어가 바로 XR이라는 뜻이군요. 이 XR은 그럼 어떤 뜻인가요?
네, XR은 영어 약자로 Extended Reality를 줄인 건데요.
네.
확장현실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가상현실 VR부터 혼합현실 MR, 증강현실 AR에 이르기까지 가상현실 기술 전체를 통틀어서 일컫는 말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이 용어는 처음부터 쓰이지는 않았는데요. 2017년 3월 개방형 기술 표준을 연구하는 미국 크로노스 그룹에서 VR과 AR을 통합하는 업계 표준 이름을 OpenXR이라고 붙이면서 널리 쓰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네.
XR이라는 말이 쓰이게 되면서 그동안 기술 구현 방법에 따라서 VR, MR, AR로 복잡하게 나뉜 이름을 더 이상 쓸 필요가 없어졌고요. 앞으로 기술이 발전하면서 서로 중첩하고 보완하며 나타날 여러 가지 모습에도 굳이 새로운 이름을 붙일 필요 없이 XR 기술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네요.
네. 그럼 앞으로는 이거는 왜 VR이고 저건 왜 AR인지 뭐 굳이 설명할 필요 없이 앞으로는 이제 뭐 그게 모두 다 XR이야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쯤에서 좀 이 VR과 AR, MR이 좀 정말 같은 기술이 맞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VR, MR, AR에 대해서 좀 간단히 좀 짚어주시죠.
간단히 이야기하면은 이 세 가지 모두 같은 기술입니다.
네.
이 셋 다 컴퓨터 그래픽과 디스플레이 기술에 기반을 하는데 다만 서로 작동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네.
먼저 VR, 즉 가상현실은 사람들이 일상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환경을 직접 체험하지 않고도 실제 주변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것처럼 만들어주는 과학기술을 의미하는데요. 기존에는 주로 실습, 탱크, 항공기 조종법 훈련에 사용이 되었다면 최근에는 컴퓨터나 게임기, 타치폰과 연동한 가상현실 콘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머리에 장착하는 디스플레이 장치가 등장하면서 대중화되었습니다.
네.
한국에는 요즘에 VR 게임방이 엄청 많이 생겨서요.
맞습니다.
이 VR 기기를 끼고 게임을 즐기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네.
가상현실은 현재 게임이나 미디어 산업에 폭넓게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의료나 쇼핑, 상거래 등 다양한 산업에 융합될 가능성이 높은 기술입니다.
네, 저도 이 머리에 쓰는 VR 기기를 쓰고 게임을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아직은 적응이 안 되는지 좀 어지럽더라고요.
저도 어지러웠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증강현실을 말하는 AR은 무엇인가요?
증강현실 AR은 포켓몬고 게임이 연상이 되네요.
네, 맞습니다.
실제 세계의 3차원 가상물체를 겹쳐서 보여주는 기술을 말합니다. 그동안 증강현실은 원격 의료 진단이나 방송, 건축 설계, 제조 공정 관리에 쓰여왔지만 최근에는 아까 설명드린 가상현실처럼 타치폰이 발달하면서 위치 기반 서비스나 모바일 게임 등으로 범위가 점차 확장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길을 가다가 타치폰 카메라로 주변을 비추면 상점의 위치나 전화번호, 지도 등의 정보가 입체감 있게 영상으로 표시되고요.
네.
차량에서 길을 안내해주는 서비스인 내비게이션도 이 증강현실 서비스를 연동해서 뭐 서비스를 하고 있는 차량이 있기도 합니다.
네.
또 하늘을 비추면 날씨 정보가 자동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이 앞서 말씀드린 가상현실은 사용자가 현실감을 느끼는 데 한계가 있지만 이 증강현실은 현실과 함께 표현이 되기 때문에 생생한 경험을 더 제공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 혼합현실을 말하는 MR, 이거는 무슨 기술인가요?
혼합현실 MR은 증강현실의 가상환경에서 현실 정보를 추가하는 증강가상의 개념을 표현한 겁니다.
네, 좀 어려운데요.
예를 들어서 컴퓨터 그래픽 정보, 소리 정보, 냄새 정보 등을 혼합하고 사용자와 상호작용하도록 해서 정보의 사용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기술입니다.
네.
즉 뭐 복잡한 설명이지만 쉽게 말하면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기술을 융합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주목할 점은 웨어러블, 즉 착용할 수 있는 형태의 기기를 통해서 오감 중에서도 시각, 청각, 촉각을 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건데요. 전문가들은 앞으로 후각과 미각을 포함한 다양한 오감 자극을 통해서 사용자에게 몰입감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시각적인 한계를 넘어선 기술이 바로 혼합현실이라고 말할 수 있군요. XR 기술은 현재 우리 일상에서 그럼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나요?
네, XR 기술은 본질적으로 컴퓨터 그래픽 기술과 디스플레이 기술의 발전에 기반해 있기 때문에 그 기술이 좋아진다면 함께 성장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우린 이미 XR이 널리 쓰이는 세계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네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컴퓨터 게임은 물론이고요. 요즘은 운전면허 시험에도 자동차 시뮬레이션, 직접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아도 이 게임처럼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험을 하면서 네. 시험을 볼 수 있다고 하고요. 또 스크린 골프 같이 실내 스포츠 게임에서도 이 가상현실 기술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정말 그동안 있었던 것들이었네요.
네, 네, 근데 이게 다 가상현실 기술이 융합된 생활의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이었죠.
네.
XR은 또 게임뿐 아니라 다양한 공간에서도 활약을 하고 있는데요. 인공지능, 위치 정보, 자동 번역 등과 합쳐져서 유용한 도구로 쓰이기도 합니다. 해외여행을 할 때 메뉴판 사진을 찍어서 자동 번역기를 돌려보는 일도 사실은 증강현실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미 육군은 예전부터 이런 XR 기술을 도입해 훈련에 사용하고도 있습니다. 의료계에서는 수술 방법을 교육 훈련하고 실제 수술을 돕는 시스템까지 등장을 했고요. 자동차를 설계하거나 가상으로 여행을 하거나 건축 디자인을 하거나 뭐 집에서 옷을 미리 입어보거나
네.
여러 가지 분야에서 XR이 쓰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 이 XR 기술은 좀 어떻게 진화하게 될지 좀 궁금한데요.
네, 먼저 XR 기술을 활용한 기기들이 앞으로 많이 개발될 것으로 보여요. 이 전문가들은 이런 기기들을 통해서 현실과 컴퓨터 그래픽을 자연스럽게 섞은 XR 세상이 곧 등장할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네.
또 더 작고 가벼운 XR 안경 또는 머리에 쓰는 장치가 컴퓨터와 타치폰을 대신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지금 현재 쓰이는 이런 가상현실을 위한 안경은 굉장히 크잖아요.
네.
무겁고.
그 VR 쓰는 기기도 굉장히 커서 무겁습니다. 네.
이거를 이제 저희가 기본적으로 평소에 쓴 안경과 같은 크기로만 줄여도
네.
지금 구글에서 이런 구글 글라스라고 안경 쓰면 번역이 자동으로 되는 이런 네. 기기도 출시를 한다고 하는데 훨씬 기술 개발 속도가 빨라질 것 같네요. 또 음성과 손동작만으로도 자연스럽게 인터넷에 연결해서 화상 채팅을 할 수도 있고요.
네.
XR 기술을 기반으로 한 뭐 작업, 일상, 놀이 여러 가지 우리 주변 환경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XR 기술이 앞으로 우리 삶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기대가 됩니다. 오늘 이야기도 잘 들었습니다. 양정아 기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이어서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10월 2일 토요일은 평안도와 함해도 지역 대체로 맑겠습니다. 함경도는 구름 많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역별 자세한 기온 알려드립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삼지연 1도, 해산 5도, 강계 8도, 신의주 11도, 청진 12도, 평양 사리원 함흥 14도, 개성 15도, 해주 원산 16도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삼지연 13도, 해산 18도, 청진 20도, 강계 21도, 신의주 23도, 평양 사리원 함흥 24도, 해주 원산 25도, 개성 26도입니다. 해상 날씨 알려드립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앞바다에서 오전과 오후 모두 0.5에서 1m를 이겠습니다. 먼바다에서는 오전에 0.5에서 1.5m를 이겠고 오후에는 0.5에서 1m를 이겠습니다. 서해북부 앞바다에서는 0.5m를 이겠고 먼바다에서는 0.5에서 1m를 이겠습니다. 기름값 및 금값 정보 알려드립니다. 국제유가가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현지시간 30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1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날보다 0.3% 상승한 배럴당 75.03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1배럴은 158.9리터에 해당합니다. 국제금값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이날 뉴욕 상품 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금은 전날보다 온스당 2% 상승한 1,757달러에 마감했습니다. 1트로이 온스는 31.1g에 해당합니다. 은값 정보 알려드립니다. 이날 뉴욕 상품 거래소에서 국제 은선물 10월물 가격은 온스당 22.02달러입니다. 환율 정보 알려드립니다. 100달러당 인민비는 645.88원입니다. 지금까지 생활정보 알려드렸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순위뉴스 7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오늘의 순위뉴스 7. 오늘의 가장 뜨거운 뉴스 7위부터 1위까지를 전해드립니다. 7위 뉴스입니다. 한국 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백신 접종 완료율이 인구 대비 50%를 넘겼습니다. 1일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에 따르면 전날 새로 1차 접종을 받은 사람은 총 34만 3,752명, 백신별로 정해진 권고 횟수를 모두 맞은 사람은 총 54만 1,14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로써 2차 접종까지 모두 마친 사람은 총 2,571만 3,009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는 전체 인구의 50.1% 수준이며 18세 이상 인구를 기준으로 하면 58.2% 수준에 이릅니다. 6위 뉴스입니다.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으면서 동영상 제공 사이트 넷플릭스 주가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현지 시간 30일 뉴욕 증권 거래소에서 넷플릭스는 전날보다 1.88% 오른 610.34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최근 10년물 미 국채 금리 급등으로 대형 기술주들이 대부분 하락하는 가운데 넷플릭스는 이번 주 들어 3% 이상의 주간 상승률을 찍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끈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 제작 영상에 대한 기대감을 높인 것이 사상 최고가 기록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서 5위 뉴스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현지 시간 30일로 예정된 북한 미사일 발사에 관한 비공개 회의를 하루 뒤인 10월 1일로 연기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북한이 지난 28일 자강도 용림군 도양리에서 새로 개발한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 8형의 시험 발사를 진행했다고 발표한 직후 미국, 영국, 불란서의 요청으로 소집됐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이 사안에 대해 검토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회의를 하루 늦춰달라고 요구했다고 한 외교관이 AFP에 전했습니다. 다음 4위 뉴스입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가 공식적으로 한국 가전제품 수입 금지령을 내렸다고 관영통신들이 현지 시간 30일 보도했습니다. 아야톨라 세이드 알리 하메네이는 최근 대통령실과 산업광물통상부에 서한을 보내 이란산 제품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 가전 완제품을 수입하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최고 지도자실은 서한에서 한국 기업 두 곳이 생산한 가전제품을 수입한다면 국내 전자제품 기업이 모두 파산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한에서 최고 지도자는 기업명을 명시하진 않았지만 한국 기업 두 곳은 삼성전자와 LG전자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3위 뉴스입니다. 전력난을 겪고 있는 중국이 서해와 가까운 보아이에서 대형 석유 가스전을 발견했습니다. 30일 중국 매체 CCTV에 따르면 국유 기업인 중국 해양석유는 최근 텐진에서 약 245km 떨어진 보아이 남부 해역에서 석유 가스전 컨리 10-1을 찾아냈습니다. 유전의 평균 수심은 약 15.7m며 자연 자원부 조사 결과 1억 톤이 넘는 원유가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르면 2025년부터 채굴이 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오늘의 2위 뉴스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0월 초부터 남북통신연락선을 복원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북한은 1일 오전 현재 남측의 통화 시도에 응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날 북한이 오전 9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채널을 통한 개시통화 시도에 응답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군 관계자도 북한이 이날 동서해지구 군통신선 정기통화에 응답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10월 초부터 관계 악화로 단절시켰던 북남통신연락선들을 다시 복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위 뉴스입니다. 북한이 지난달 30일 신형 반항공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1일 국방과학원은 9월 30일 새로 개발한 반항공미사일의 종합적 전투 성능과 함께 발사대, 탐지기, 전투종합지휘차의 운용 실용성을 확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시험 발사를 진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의 이번 발사는 지난달 28일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 이후 이틀 만입니다. 시험 발사는 박정천 당 비서가 국방과학연구 부문 간부들과 함께 참관했으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참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순위 뉴스 7 전투였습니다.
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통일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뉴스통을 듣고 계십니다.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그야말로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는 뉴스 전해드렸었는데요. 우리 방송에서 한국 드라마의 경제 효과 등에 대해 얘기를 하면서 이 드라마에 대해 조금 자세히 알려드리기도 했죠. 미국의 매체들마저 앞다투어 전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징어 게임은 지금 이 넷플릭스가 들어가 있는 나라 거의 모두에서 계속 1위를 하고 있다는데요. 야, 이건 정말 엄청난 현상입니다. 한국 영화 최초로 아카데미 작품상 등을 휩쓸면서 이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켰던 영화 기생충에까지 비유가 되더라고요. 기생충 2 같은 이 한국 드라마 시리즈가 나왔다면서요. CNN은 이번 드라마가 정말 끝내준다고 표현을 했고요. 미국 문화 매체 등에선 한국 오리지널 드라마의 이정표를 세웠다고 평가까지 했습니다. 오징어 게임을 볼 수 없는 우리 북한 주민들만 답답한 노릇인 건가 싶기도 한데요. 북한 주민들도 모두 문화적인 것들을 자유롭게 누릴 수 있게 될 날이 빨리 와야 될 텐데 말입니다. 네, 이번 주에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책임 프로듀서 양정아, 작가 김희진, 진행에는 전태우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래 선물 하나 더 띄워드릴 텐데요. 2010년에 데뷔한 One More Chance가 2011년에 발표한 노래입니다. 카페에 앉아 들으면서 이번 주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주말 건강하게 즐겁게 보내시고요. 월요일에 그럼 또 찾아뵙겠습니다. Ooh, yeah, yeah. 어떤 여자도 눈이 가지